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5월 10일 주일 말씀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기도하는 누구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믿음 좋은 누구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궁핍하지 않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 하여 두 부모님을 같이 기억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습니다. 금년 어머니 날에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금년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혹은 엄마라는 단어는 그 단어만으로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심하게 받고 고생을 하며 집 생각에 간절할 때쯤 훈련으로 너덜너덜해졌을 저녁 때, 저녁 훈련에 조교는 이야기합니다. 자, 전방을 향하여 애인의 이름이나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소리질러 부릅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하고 외치며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꺼이꺼이 웁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엄마라는 단어만큼 가슴에 묻히는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머니라고 할때 머릿속에 순간 지나가는 본인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도 순간 저희 어머니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였습니다. 한 6, 7살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쭉 올라가면 얕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5살 많은 저희 형이 저를 데리고 자전거를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형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넘어지지 않게 엄청 페달을 빨리 밟아. 그리고는 저를 언덕에서 밀어서 내렸습니다. 저는 직선거리로 내리막길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최대한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속도는 점점 더 붙고, 이제는 페달이 제 발보다 더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도로 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죠.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속도가 주체가 안 되고, 완전 공포에 떨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저희 어머니가 또 우연찮게 집앞 대문을 나오셨습니다. 저는 저 앞에서 어머니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어머니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진용아! 하면서 마치 레슬링에서 상대방을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전속력으로 내려오고 있는 저를 향해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제가 갈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어머니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그냥 부딪히고 맙니다. 어머니는 그 속도에 부딪혀 뒤로 완전히 나가 넘어졌고, 저는 어머니를 부딪힌 다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상처도 났지만 온몸이 쑤시는지 알아누우셨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쩌려고 그렇게 서 계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죠. 나는 네 무서워하는 얼굴만 내 눈에 들어왔지. 네 얼굴을 보니 내가 자전거를 탁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네. 저는 저를 사뿐히 잡을 것이라 생각하고 잡으려는 자세를 취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하면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해주려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성애에 대한 것을 정말 심오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며 자식의 좋은 것만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려는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정말 부모가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 하면 기억나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입니다. 많이들 읽으셨고 또 들으셨던 내용이지요. 오늘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사무엘을 갖게 되는 순간과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일에 아들을 드리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레위 사람 고핫의 자손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는 두 부인이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없었죠.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도 여러 몫을 주었지만 특히 한나를 참으로 사랑하여 상당한 몫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에게는 바라던 아이가 있지 않았죠. 주님이 태를 닫으셨다라고 1장 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6절에 또한 그녀의 대적이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하게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적이 아마도 분인나로 보이는데요. 한나의 열을 정말 극하게 받게 한 것 같습니다. 분인나 자녀들을 양쪽에 끼고 한나 보란 듯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8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큰일 날 소리를 하셨죠.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라는 나중에 엄청 혼이 날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위로하는 남편도 더욱 흔치 않습니다. 아내로서 만약 남편분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매우 적은 확률 속에 살고 계신 것이죠. 한 달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한 데에는 남편의 덕이 큰 것 같습니다. 위로가 별로 안 되니 말이죠. 한나는 실로에 있는 주의 성전에 갑니다. 그곳에서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할 일이죠. 특히 아들을 죽게 드린다는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한나라는 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어머니는 이래야 합니다. 혹은 믿는 어머니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감히 이야기 드리지는 못합니다. 단지 한 나라는 한 여인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피며 한 나란 분이 어떤 분이었나 살펴보려 합니다. 그중 자기가 약한 부분이 보이면 말씀을 취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한나. 첫 번째로 한나는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까지는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한나의 성품과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전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매우 인간적이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있었고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질투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그걸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 했습니다. 남편도 괴롭혔겠고 화가 나서 먹지도 않고 말이죠. 성격이 좀 대단한 것 같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람이 완전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어머니는 나약한 인간이죠. 성숙하여 어머니가 된다기보다 어머니이기에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평생 엄마가 될 기회는 있지 않겠죠. 인간적으로 나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자체가 나약하니까요. 하지만 한나의 훌륭했던 점은 약한 부분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앞에 주는 소문자 주 Lord로서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뒤의 주는 하나님이고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 쏟아놓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정말 나는 내 혼을 쏟아놓을 것 같이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기도는 짧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도 주님께 정말 쏟아놓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잘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혼을 다 쏟아놓을 만큼 주님을 부르지 않는 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는 놓을 줄 알았던 분이죠. 너무나 갖고 싶어 주님께 울부짖었지만 바라던 것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주님보다 높게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다라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한나는 우선 감정을 놓을 줄 알았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감정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엘리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주님께 울부짖는지를 알리고 엘리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자신의 그 억울하고 슬픈 감정을 놓게 됩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놓은 후에 자식마저 놓을 줄 아는 한나였습니다. 자식을 놓는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11절을 다시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단한 기대가 항상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첫 애를 낳고 그 애가 3, 4살 정도 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천재 같아. 물론 대부분 아이가 크면서 그 환상은 깨지죠. 애들 만화 중에 포켓몬이 있는데 그 포켓몬이라는 그 종류가 아마도 수천 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거의 그 이름을 다 외웁니다. 저는 여러 부모를 봤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 아이가 그 많은 것을 다 외우더라니까. 그렇게 하고 말이죠. 나중에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씁쓸하죠. 자기 자식이 너무도 잘 되기를 바랬기에 자기가 부모에게서 느꼈던 싫었던 점을 되도록 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도리어 부모의 그 부분들을 또 싫어해서 자기 자식, 저에겐 손주가 되겠죠? 또 반대로 하게 됩니다. 하여튼 자식이 나의 못난 부분을 닮아 그대로 나같이 하는 것을 보면 속상해서 또 막 혼을 냅니다.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기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죠. 하여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아닌 남인데 남이 정말 세상에서 나보다 잘 되었을 때 배가 아프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기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투영해 넣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자식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못하는 그것을 자식은 잘했으면 바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래서 싫었으면 저렇게 다르게 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나 자신을 놓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확장하면 하나님이 더 대단하게 다가오지요. 사실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저희를 사랑한 것이죠. 자식을 놓아야 하고 어렵지만 일찍 놓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난 내 아들을 놨어. 의사를 희망했는데 완전 놨어. 이젠 치과의사. 이런 건 아니겠죠. 내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 자식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보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이 성경 내용에서는 1차적으로 주님께 실제적으로 아이를 드리는 것으로 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아이를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꼭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목회자나 사역자를 시키면 축복해주고 기뻐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100% 반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절처럼 기도하는 것이 물론 좋다라는 것은 알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자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 아이의 삶에 주님이 1순위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로서는 자식과 본인 사이에 또한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주님이 이순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과거의 결심에서 이미 주님께 아이를 드렸고 실제로 아이를 주님께 행동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믿음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상당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옮겼죠.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단호함이란 행위로 옮길 때 나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했었고 20절에 아이를 수태하였을 때 아이의 이름을 그분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의 사무엘이라 지으면서 주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했고 22절에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아이를 주님께 드릴 시간을 계획하고 정했으며 24절에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결심한 대로 행동에 옮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의 서원을 행동에 옮겨서 큰아들을 성전에 놓고 왔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아멘.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옷을 만들 때에 한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생각이겠죠. 그리운 아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들을 향한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한 이 단호함은 후에 열매를 맺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단호함에 의해 사무엘이 물론 구원받았으며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세워졌으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에 구했고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까지 길게 내다봤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행한 단호함을 통해 주님은 엄청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단호함은 주님은 귀히 보시고 또한 그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식에게 단호함이 때로는 필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과 세상이 충돌할 때 정말 믿음의 단호함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를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결심을 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자원을 했던 한나,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단호히 또한 옮겼던 한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입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리고 인생을 이해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2장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시가 얼마나 큰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2절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반석이신 주를 노래하고 있죠.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 보시는 도다. 인생의 지혜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유산을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한나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서, 인생의 울음에서 자신의 속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통곡을 위로하고 소원을 들어주며 편안함을 더해주고 무엇보다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인지 한나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알았던 한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결심을 통해 어머니의 단호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이 장성하여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장하였을 때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이 또한 어려움이 가득했겠죠. 친구도 형제도 그 누구도 사무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머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물론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구원은 부모의 역할이 너무도 큽니다. 자녀의 믿음 생활에 부모의 모습이 너무도 큰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놓음과 단호함으로 자녀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D.L. 무디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그런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청년은 이야기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군대에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데 제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저는 전쟁이 끝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를 했죠. 제 어머니의 모든 간구는 그렇게 헛되이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래도 군대에 가려 할 때 어머니는 시계 하나를 꺼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준 시계란다. 이걸 가져가라. 그리고 난 내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한단다. 매일 낮 12시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란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게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줬습니다. 많은 구절들의 표시가 되어 있었고 몇몇의 참고할 만한 글들이 낱장으로 또한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계와 성경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셨으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쟁터로 나갔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고 힘든 행군이 지속되던 어느 날 휴식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무심결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벌써 집을 떠난 지 넉 달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머니가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저희 상관에게 잠시만 혼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처 멕시코 평야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생각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생각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죠. 그렇게 청년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젊은 청년을 만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죠.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도 인간적이었던 한나, 그리고 감정에 솔직했었던 한나,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알렸던 한나, 놓을 줄 알았던 한나, 믿음의 행동에 단호함이 있었던 한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었던 한나, 위대한 믿음이라는 유산을 자식에게 주었던 한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날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께 축복을 기도하며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전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옳은 길로 가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가족의 달인 5월, 가족의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했던 한 분의 어머니를 또한 보게 됩니다. 자녀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저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가정 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가정을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